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0면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다가왔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혹독한 광야의 생활을 해야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방향은 약속의 땅과는 정반대의 방향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 피폐해졌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광야 40년의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시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40년 전에 동일한 명령 앞에서는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쫓아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결론적으로 광야 40년의 세월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광야 40년의 의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나 또 주변 가난한 거민들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근심들이 이들의 마음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자리인 그 광야로 들어가면서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 하나만 확인하여도 자신들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에서도 만나가 변함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나는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얻어지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려면 매일 변함없이 내려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 내려야 하든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어떤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듯이 만나는 매일 내리다가도 여섯째 날 안식일을 기점으로 하여서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는 계속 내리고 여섯째 날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는 내리지 않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만나를 거두어 놓고 그 다음 날에 먹으려고 하면은 이 만나가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심하게 났었는데 같은 만나인데도 안식일을 위하여서 남겨두면 이 만나가 썩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만나가 그저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양식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광야로 들어왔지만 변함없이 만나가 내리는 것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아내야 했던 은혜의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장의 4절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옥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에서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호전적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수르 민족처럼 잔인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또 자기 백성을 건들지 않도록 상대방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지 않고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2장 본문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의 첫 상대인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라합의 고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라합의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또 강력한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진대 이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의 땅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라합의 고백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아직 진척되지 않은 일을 기정사실화하여서 결론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땅을 정탐하러 왔는데 그 땅 주민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저는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으면서 40년 전에 있었던 정탐꾼들의 보고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40년 전에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상황들을 그대로 본대로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신들의 입장을 덧붙여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참 좋은 땅이더라. 그 땅의 결실들이 너무나 풍성하고 아름답더라. 그러나 우리가 가서 보니 거기에는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사는 성벽과 요새는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그들과 전쟁하여서 이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렇게 보일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다 빠져있는 악의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땅인데 이들은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는 악평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온 이 정탐꾼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라합의 고백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앵무새처럼 라합의 고백을 그냥 옮겨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정탐의 과정 내내 보여주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더 크게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로 믿어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숨어 들어갔는데 들통이 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을 준비시키셔서 이 정탐꾼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거민들의 마음을 붙들어 놓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뚜렷한지를 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심판의 땅, 저주받은 땅, 그리고 버려져서 들어가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버려져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버리시면 되었습니다. 아니면 아무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거나 아니면 그 죄를 물어 진멸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적 제한을 두시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 제한을 두신 것은 이 제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가 정말 버림받는 곳이라면 그리고 심판만 받는 곳이라고 한다면 7절의 이 말씀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버림받은 곳에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으며 그리고 심판만 있는 곳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계셨겠습니까? 광야니까 버려진 것처럼 느껴야 하고 심판이니까 가혹하고 비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우심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성격 급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먼저 그 길을 나아가신 하나님의 세밀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데 방향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는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 밤에는 기온이 너무나 많이 내려가는 곳이죠. 불기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추운 기온 속에서 보호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낮에는 대단히 내려지는 그 강렬한 햇볕과 또 펄펄 끓어오르는 그 지면의 열기를 이 구름 기둥이 다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10년 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광야 사막 체험을 나가신 적이 있었답니다. 정말 뜨겁더랍니다. 이 머리가 다 탈 정도로 그러한 햇볕 그리고 그 바닥이 끌어올라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들을 똑똑히 보면서 좀 쉬기 위해서 나무 그늘 아래 내려갔는데 그 나무는 로뎀 나무였답니다. 로뎀 나무는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잎이 적죠. 잎이 적기 때문에 넉넉한 그늘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 사막이 너무나 혹독하고 뜨거우니까 그 잎이 별로 없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조차도 여기가 너무 시원하다. 여기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분을 느낄 정도였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 이러한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면서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저희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리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 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분명히 불순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언약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까지도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는 일이 되도록 그 과정을 그리고 그 자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칠고 척박한 광야 40년의 시간과 또 세월을 통하여서 그냥 죽어라 고생만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 복음,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마치 학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배우는입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이 광야 40년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은혜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생기고 또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이 되면 그 마음에 마땅히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고백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서 내가 어떻게 견디지 못하고 너무 버겁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나를 버림받은 것 같은 광야와 같은 고난의 자리로 쫓겨내셨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고난에는 징벌적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그것이 고난의 내용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징벌적으로 내리시는 그 고난마저도 우리를 죄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는 회복된 자로 만드시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징벌적이지 않은 고난도 있습니다. 요셉에게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요셉에게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크게 범죄한 일이 없지만 형들의 시기를 받아 종으로 팔리게 되었고 또 팔린 자리에서 노예로서 성실하게 살려고 했지만 오해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그 감옥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왜 이 깊은 고난에 매여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요셉의 생활은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하여서 자신의 생애가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고난 속에서 답을 찾은 자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겪은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란 듯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고난의 자리에서 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조건에 처하게 하셨는가? 왜 힘들게 하시는가? 왜 풀어주시지 않는가?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일까라고 하는 의심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섭리,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비탄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바꾸어 내시는 일, 그 하나님의 진실된 목적, 거기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버려져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아들답게 만들기 위하여서 징계하시는 자리입니다. 징계는 또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고백과 확신을 받는 자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동일한 역사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처한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실패 없이 만들어내신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신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잔인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혹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라고 쫓아내시는가? 그 속에서 정말 무얼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렇게 잔인하게 자기 백성을 몰아내시는가?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잔인하심이 여정과 과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심판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그 말씀을 가장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가장 은혜스러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매여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있지만 무엇 하나 은혜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조각조각 깨어진 그 파편 같아 보이는 은혜를 우리가 하나 찾아내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붙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목적과 뜻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광야에서 탈출하여 빠져나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떠오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아는 언약 백성다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 안에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고 계시는가, 이 고난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 고백은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나게 합니다. 저희 하박국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2쪽 하박국 1장 1절부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2쪽 하박국 1장 1절부터 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에 해야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기에 이러한 강포가 있습니까? 이러한 패역함이 있습니까? 이러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다, 너희가 내 앞에서 범죄하였다, 그래서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너희를 다 진멸하려고 한다, 너희 나라 망하게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주십니다.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그냥 나라가 망했어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야 되고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모든 성과 도시가 무너지고 멸망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극과 고난과 고통과 환란이 따르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묻죠. 어떻게 이방인을 들어서 의인을 치십니까? 어떻게 악인의 횡포를 하나님이 놓아두고 계십니까? 이때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악인이 횡포를 일으키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같이 보이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을 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선지자는 어떤 고백을 갖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다음의 고백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하나님 없이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대신하여 채워주셨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하여 순종하여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단련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고난의 자리에서 가장 복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모압을 지나가려 할 때에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것이니 너희가 뺏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남의 것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필요는 모든 것들이 다 내게서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비하신 뜻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는 주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앞뒤가 분간되지 않고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지 모를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자리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가장 은혜스러운 자리, 복된 자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을 가죠. 도망가고 그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제 그 바다에 던져진 그 풍랑이 심한 그 바다에는 사망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리고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가장 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말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에서 그 조건을 큰 은혜의 조건으로 바꾸어내시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바꾸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이상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겠지만 좋게 말할 때 붙들고 있는 다른 조건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것, 내 삶을 영원전부터 그리고 나를 주의 나라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다는 사실들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 붙들고 살리라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은,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난 속에 주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셔서 그 자리와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어 마침내 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섭리 아래 있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쫓아 믿음 있게 살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